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구원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여러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증거하고 또 두 번째로는 두란노 서원에서 또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지금 맨 마지막으로 다른 여러 선교지들과 마찬가지로 소동이 일어나는 핍박과 방해받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제는 상황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었는지를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정리가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처음 전개되는 모습이 나와요. 이 3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모여있던 사람들이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모르고 그냥 막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소동을 일으키고는 있는데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어쩌다 보니 다 핍박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 뒤에 보면 33절, 34절에서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뭔가 방안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요. 그럼 네가 좀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좀 정리를 해봐라 하는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여하튼 상황을 정리하려고 이제 뭔가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이 나오니까 34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다 또 막 큰 소리를 질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유대인 나부랭이가 나오느냐. 여기는 에베소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리고서는 막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렇게 지역색, 민족색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무언가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떤 합리적인 결정이나 생각을 못하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전라도 출신이니까, 저 사람은 경상도 출신이니까 이러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건 뭐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이 상황이 전개되기 좋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이후 35절부터 보면 이제 소동이 진정이 되는데 35절에 서기장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서기장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일 처음에는 에베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 제우스를 섬기고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맞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토를 달 수 있겠느냐. 일단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하고 합당한 내용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36절부터 보시면 그렇지만 지금은 이 지금 끌려온 사람들, 붙잡혀온 사람들이 구체적인 어떤 실정법을 어긴 게 있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로는 38절에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해라. 정식으로 고소하고 고발을 해서 재판이 진행되게끔 하고 네 번째로는 39절에 재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싶으면 정식으로 민회에다가 또 요청을 넣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뭔가 결정하고 집행할 건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돌아가라 해서 결국 서기장이 이 소동을 진정을 시킵니다. 소동을 진정시키고 이제 흩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상황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 이 안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이 문제를 처리한 거죠. 첫 번째는 결국 교회에는 아무런 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교회와 관련해서 바울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실제로는 교회는 아무 해가 끼쳐지지 않았어요. 가령 앞부분에 있었던 여러 선교지의 사역들을 보시면 핍박이 있었을 때에 사도벌이 구체적인 어떤 린치를 당하곤 했었죠. 빌립보 같은 경우에서는 붙잡혀가서 아무 이유 없이 재판 없이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을 당했죠. 또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서는 사도바리 끌려가진 않았지만 야손과 몇몇 형제들이 대신 끌려가서 갇혀있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형벌을 받는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끌려가거나 아니면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이렇게 어떤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지껏 있었던 소동, 여지껏 있었던 핍박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굉장히 괜찮은, 이 정도면 받을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아쉬운 그런 부분,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실현되거나 성취된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도대체 이런 불법적인 모임을 소동을 일으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데메드리움에 대해서 이 선교관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했는가?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인 거죠. 이게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을 벌을 받게끔 하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상황만 잘 정리되게끔 그렇게 해준 거죠. 결국 세속 권력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교회를 편들어주거나 진리 편에 서거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또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당시 질서가 이제 문란해지니까 혼란이 생기니까 사회 질서를 잘 잡고 유지해 주기 위해서 소동을 진정시키고 모임을 흩은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 권력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해주는 것이지 더 이상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합당하도록 무언가를 행해준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 그런 기대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혹은 도덕적인 판단,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해주는 그리고 그것이 일정 부분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막을 제공해주는 그런 정도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고 그런 정도의 모습이 지금 나타난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소동이 마무리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나누었던 어제부터 보았던 이 소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점들을 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소동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에요. 또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소동이 정리가 되는 또 소동이 진행되는 모든 양상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해결책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 하나님의 역사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소동이 진정되기는 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과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진압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인가?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과연 이런 정도만 놓고 기도를 했을까?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그냥 뭐 막말로 막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시거나 취하실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다못해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져서 데메드리오가 번개를 맞아 죽든지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진다든지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또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서기장의 마음을 좀 움직여주셔서 서기장이 교회 편에 서서 무언가를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안 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거나 또 은혜를 베푸신 일들이 간혹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양상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려움을 어떻게든 매를 맞지는 않았지만 감옥에 툭 당하진 않았지만 그냥 어려운 모든 모습들을 그냥 다 당해내야 되는 온몸으로 다 맞고 버텨야 되는 이게 그냥 어려움이 그냥 쓱 지나간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서 승리의 개가를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힘겹게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안타까워하는 또 아쉬워하는 부분이죠. 하나님 좀 다르게 주시면 안 되나? 기왕이면. 근데 참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에베소 교회가 놓이게 되는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소동이 잠시 진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평온하게 다 자리를 잡거나 모든 것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그런 평안한 모습으로 다 재편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소동이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장이 조금만 마음을 다른 면으로 먹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교회가 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당시는 그렇진 않았지만 만약에 조금 있으면 선거가 있다든지 그래서 서기장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게 합당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잘 자리를 잡고 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태위태한 상황, 그런 좋지 못한 형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모든 것들이 교회에게 유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과연 있었는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 시대에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고 순교하는 이런 지경을 이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랄 때에는 아 너는 다른 걱정은 안 해도 돼. 다른 생각은 안 해도 돼. 다른 염려는 안 해도 돼. 너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 이런 상황을 참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문제가 정리가 되고 소동이 가라앉아서 돌아가기는 했지만 교회 다시 모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은 불편한 그리고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거 다시 소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다음 주에 모일 수는 있는 건가 데메드리오가 또 몽둥이 들고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선동해서 데리고 와서 다 때려 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근심 가운데에서 평안하지 못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점에서도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사도바울이 결국 이래서 이 장면을 끝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물론 소동이 정리가 된 다음에 옮기기는 하는데 이 옮겨가는 과정을 보면 옮겨가는 모습을 보면 여지껏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지껏은 빌립보에서건 데살로니가에서건 베뢰아에서건 고린도에서건 다 어땠냐면 소동이 일어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해서 쫓겨나는 모습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쫓겨나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든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쫓겨나서 다른 데로 가는데 지금은 사역지를 옮기기는 옮기지만 쫓겨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옮겨가는 모습으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갈 것이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도 보고 로마로 갈 것이다. 그렇게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 보게 될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가게 됩니다. 그거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계획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편만 놓고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동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두 번째로 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 안에서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때때로 도대체 이게 뭔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거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늘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 우리가 원하는 방식 그리고 그 성취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참 그렇게 그냥 늘 즉각즉각 주어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베풀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찌 보면 참 맥이 없는, 맥이 풀린 그런 모습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여태껏 나왔던 교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베르야 교회도 소동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다 온몸으로 당해내고 그리고 어떤 기적도 없이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는 고난당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건져내 주시는 그런 모습 없이 계속해서 불안하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또 마음이 두려울 때 낙담이 가득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붙들고 교회를 이루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하는 또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은혜 베푸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는지, 왜 이렇게밖에 이렇게 더디게 이렇게 늦게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고 불안에 떨 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 떨어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옮겨야 할 때들도 있고 그만두어야 할 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저 형편에 밀려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이 앞서 나가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